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일 미 전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투표를 마감하는 곳은 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오후 6시, 가장 늦은 곳은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이후 개표가 진행되고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은 근래 대선의 선례들에 비춰볼 때 이르면 당일 심야, 늦으면 그 다음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예년의 선례들보다 늦어질 수 있을 걸로 대다수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사이에 초접전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대 경합주의 개표가 모두 끝나야 당선인이 누군지 알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각 주마다 투표 집계 방식이 달라서 정확히 언제쯤 최종 결과가 발표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2주 가까이 걸릴 수도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합주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은 선거 당일 밤 개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와 미시간도 다음 날인 6일 중에는 개표가 마무리될 수 있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세 곳에서는 최소 며칠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 결과 예측 모델을 제시해온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선거 당일 마지막 업데이트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56%,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43%로 잡았습니다. 전날 해리스 부통령 50% 대 트럼프 후보 49%로 초박빙 양상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6%포인트 뛰어오르고 트럼프 후보는 6%포인트 빠진 겁니다. 대선 전의 막판 추세를 따져볼 때 해리스 부통령의 단기적인 상승세는 계속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한 주 동안 12%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에 트럼프 후보는 12%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획득 예상 선거인단 수의 중간값은 해리스 부통령이 276명으로 262명에 머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접선거 방식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7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예측 모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당선 기준보다 6명이 많고 트럼프 후보는 8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과 한국 등 주요 동맹국 외교장관들이 5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 병력 수천 명이 러시아에 파견됐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러시아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분쟁의 위험한 확장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런 움직임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유엔 헌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의 추가적인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들은 북러 군사협력 증가를 가장 강한 용어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이를 불법으로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러시아의 행동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규탄하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탄도미사일이나 무기 사용과 관련해 북한 군인이 훈련을 받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4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인근의 헤즈볼라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정보본부는 시리아의 독립적인 정보 수집과 조율, 평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지사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다마스쿠스 인근에 이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지역에 또다시 대규모 야간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크이우 시장은 5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부대가 크이우의 북서부 오볼론스키 상공에서 러시아의 무인항공기 드론 등을 격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47대 미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현장 투표가 미 전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만에 재집권이 이루어질지 해리스 부통령이 첫 여성 대통령이 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않을 것이며 미한이 3국 공조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거란 전망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연방 주 상원 상하원 선거가 치열한 가운데 첫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북한 오늘 모든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최고 영하 4도에서 14도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47대 미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현장 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을 마치고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지하 기자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함지하 기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미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현장 투표가 이곳 미국 시각으로 5일 0시에 시작돼 미 동부 시각으로 오후 현재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한 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는 미국 50개 주와 이곳 워싱턴 DC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전통적으로 자정에 투표를 실시하는 뉴햄프셔주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5일 0시에 가장 먼저 시작됐고 이후 버지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의 투표소가 미 동부 시각 오전 6시부터 유권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시차에 따라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투표소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대선에 미국인 유권자는 약 1억 6천만 명,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약 7,800만 명이 이미 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주민들이 투표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에선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자 흑인 아시아계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은 1892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한 전직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맡는 사례가 됩니다. 두 후보는 공약과 정책, 여러 사회적 현안에 대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자 권익과 여성 생식권 보호,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활동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에 맞선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자 추방, 수입품 관세 인상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동맹을 통한 문제 해결과 미국 우선주의라는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왔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온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독재자와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등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정세,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메인과 네브래스카를 제외한 주가 1위 후보에게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7개 주의 결과에 따라 최종 승자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선거일을 하루 앞둔 4일 이들 경합주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 주에서만 5곳을 돌며 유세를 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주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유명 가수인 레이디 가가, 리키 마틴 등이 참석하는 콘서트 형식의 집회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마지막 유세에서 나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I am ready to offer that leadership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어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힘차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한 뒤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로 자리를 옮겨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여러분의 투표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을 새로운 위상과 영광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your vote tomorrow, we can fix every single problem our country faces and lead America to new heights.
그러면서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해 보라며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정부와 일부 시 당국은 만일의 폭력 사태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의 당선에 반발한 시위에 대비한 조치인데요. 특히 18개 주와 워싱턴 DC에는 주 방위군이 배치돼 폭력 사태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 DC에선 일부 상점 창문이 합판으로 덮이기도 했습니다. 개표는 지역에 따라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7시에서 10시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차 때문에 서부 지역은 동부 시각으로 자정이 넘어서야 개표를 시작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표가 마무리된 후 최종 승자가 가려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현재로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론조사의 예측대로 7개 경합주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에서 수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주에선 우편 방식의 사전투표용지를 개표하는 데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경합주는 규정에 따라 후보 간 격차가 1% 미만일 경우 재검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일에서 약 나흘이 지나서야 일부 언론으로부터 당선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반면 이들 경합주에서 한쪽으로 표가 쏠린다면 결과는 동부시각으로 오늘 자정쯤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0시에 투표를 시작했던 뉴햄프셔주 딕스빌 노치는 개표 결과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마을의 유권자는 총 6명인데요. 개표 결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3-3 동률을 이뤘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북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선임 고문이 전망했습니다. 카라파노 선임 고문은 다른 많은 현안들 때문에 트럼프 2기 초기에 북한과의 외교 재추진이 거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윈윈을 모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권 인수위에서 외교정책 분과를 이끌었던 카라파노 선임 고문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카라파노 고문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면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까요?
Well, I think one of the things we have to acknowledge is we've had four years since then. I think it's unrealistic to think a president is going to go back and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4년이나 지났습니다. 따라서 재선될 경우 과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핵화가 북한과의 거래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해 진지했습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북 관계 정상화가 마무리될 때에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는 구상이었습니다. 이 점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다시 추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일기 때는 세계가 다소 조용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고 중동에서도 전쟁이 없었으며 미국의 국경은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재선될 경우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겁니다. 2기 정부 첫 국가안보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북한과 외교 재추진이 거론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 구축 노력에 있어 수년 동안 협력할 파트너를 원한다면 트럼프 재임 초기에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상황을 보면 그건 어려울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가 긴급한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거론했습니다. 국제 현안이 많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주 언급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임기 초반에 북한 문제에 더 관심을 둘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Well, again, I think that the challenge is there are a lot of immediate competing demands. Presidents, you know, don't necessarily get to deal.
문제는 당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현안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원하는 모든 현안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언급한 것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일종의 외교 정책의 개념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분쟁도 전쟁도 원치 않으며 인권 문제나 다른 우려 사안들이 있더라도 양측이 의지만 있다면 외교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개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나 이익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북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직 미국 정부 관리들은 북한 핵무기 고도화를 고려할 때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중간 단계와 위협 감소를 먼저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시나요?
Honestly, I don't know why we would bother with anything less than denuclearization. I mean, we can talk about phase and everything else, but the reality is North Korea is not.
글쎄요, 솔직히 완전한 비핵화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에 우리가 신경을 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핵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겁니다. 북한은 정권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핵 전쟁을 시작하는 날, 그 정권은 증발하고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대북 억지력은 상당히 견고한 상황이며 한일 협력이 강화돼서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군축이나 위협 감소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구 끝에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가치 있는 한 가지 일, 즉 핵무기 보유국 증가를 막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왜 이 과정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습니까?
미한일 간 3국 공조가 전례 없이 강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까요? 트럼프 1기 정부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이 워싱턴의 대사관들과의 접촉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들의 더 우호적이고 협조적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신간 전쟁에 나왔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Well, obviously, it's going to be more cooperative with its Asian allies because we have more cooperative Asian allies. I mean, I think, a much more pro-American.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시아 동맹국들에 더 협력적일 것이란 점을 분명합니다. 아시아 동맹들이 더 협력적이기 때문이죠. 한국에는 훨씬 더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가 있고, 일본 정부는 한국, 타이완과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기꺼이 미국과 협력할 마음을 가진 파트너들이죠. 한국과 일본이 원하는 것은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거래를 해서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고 동북아 분쟁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면 한국, 일본 누구도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맹협력은 훨씬 확대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러 간 군사협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보십니까?
I'm absolutely confident that the North Koreans, if they're serious about doing a deal and they just don't want to play games,
북한이 그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진짜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협상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꽤 추악한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북한은 원한다면 금방 러시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한 대담에서도 한국이 머니머신, 즉 부유한 나라라면서 자신이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은 2030년까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재협상을 지시할까요?
The answer to that is I don't know. I mean, the reality is the United States can't be strong in all three theaters simultaneously. And allies need to do more.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은 미국이 세계 전구에서 동시에 모두 강할 수 없으며 동맹국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트럼프가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대라고 말할 때 그들이 놓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도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안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당신도 나만큼 안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나 서유럽 또는 중동의 안보에 대해 영내 국가들보다 더 신경을 쓰는 상황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공동의 책임입니다. 미국이 마치 이들 국가들의 무임승차하려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H.R. 맥메스터는 최근 펴낸 저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뒤 기지 건설 비용을 물으면서 한국이 미국의 모든 비용에 더해 추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분은 미국의 이윤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So I think it's presumptive to say how this is going to play out. You know, and there's a difference essentially between what people see as kind of outrageous.
저는 부담금 관련 논의는 가정적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요구를 할 때 사람들이 일종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보는 것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지한 논의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하는 데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 무역협정인 USMCA 재협상이나 유럽의 나토 분담금, 동북아시아의 장기적 안보 등의 현안에서 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진지한 논의를 할 때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이나 일본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처럼 미지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4년 동안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모든 글로벌 리더를 알고 있고 그들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윈윈 전략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트럼프를 움직이는 것은 내 친구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해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든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저는 아주 낙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선임 고문으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펼칠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연방 또 주 상하원 선거도 치러집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연방 상하원의 후보들 중에는 한인들도 포함돼 있는데요. 특히 한국계 첫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노시장 기자와 김용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연방 상원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될지 결정이 되죠?
네. 특히 현재 상하원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모두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수당의 지위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임기 6년인 상원을 살펴보면 전체 의석은 100석인데 현재 민주당이 51석입니다. 공화당이 49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 34석이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뽑힙니다. 그 가운데 23개 의석이 민주당 의석입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곳에서 모두 이겨야 합니다.
네.
대부분이 경합 지역이거나 공화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으로 당선됐지만 최근 무소속으로 등록한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은퇴하면서 공화당이 이 지역에서 한 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각각 공화당 강세 지역인 오하이오와 몬태나에서 다시 한번 승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네. 반면 상원 공화당은 다수당 지위 탈환을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지켜야 하는 의석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지켜야 할 의석은 11개에 불과한데요. 모두 공화당 우세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난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측대로 공화당이 이 의석들을 지키고 추가로 한 자리만 더 가져가도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 동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원 의장직을 겸하는 부통령이 결정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 만약 공화당이 두 석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이번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죠.
네,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20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212석이고요. 공석은 세 자리입니다. 임기 2년인 하원의 경우 전체 435석을 모두 새로 뽑지만 선거 전문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경쟁이 치열한 의석은 43곳으로 분류돼서 10곳 중에 한 곳 꼴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6개 의석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는데요. 주요 경쟁 지역은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같은 경합주에 많아서 대선 투표율이 하원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이 지켜야 할 지역 중에 거의 절반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처럼 대체로 민주당이 우세한 큰 주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4명의 현직 한국계 하원 의원들도 전원 이번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를 하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 미셸 스틸 하원 의원,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은 3선에 나서고 네.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은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합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김 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은퇴 소방관 출신 조셉 케르와 겨루는 캘리포니아 40선거구는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지만 현재로서는 우세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스틸리 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변호사 데릭 트란과 맞붙는 캘리포니아 45선거구는 현재 초접전 지역으로 평가돼서 결과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스트릭랜드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워싱턴주 10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앤디 김 하원 의원의 상원 의원 당선이 상당히 유력하다. 이런 관측이 우세하네요.
네, 앤디 김 의원은 임기 중에 부패 재판에 휘말린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전 상원 의원이 18년 동안 유지했던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직에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뉴저지주는 1972년 이후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페어리 디킨슨 대학교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앤디 김 의원은 공화당 후보인 호텔 사업가 커티스 바쇼를 18포인트, 럿거스 이글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9%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앤디 김 의원이 당선이 되면 한국계로서는 첫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김 의원은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경력이 좀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2018년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뒤에 내리 3선을 기록한 김 의원은 정치 입문 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내는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네.
특히 하원 입성 후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매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도록 힘을 쓰는 등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 그리고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42세 김 의원은 1982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한인 이민자 1세대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뉴저지 남부 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냈는데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국적인 인지도도 대폭 넓힌 거죠. 당시 김 의원 연설 중에 일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What I learned on January 6th is that all of us
are caretakers for our great republic. 네, 김 의원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건물에 남아서 묵묵히 쓰레기를 치웠던 당시를 회상하고 내가 1월 6일에 배운 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여기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위대한 공화국의 수호자라는 것이다. 우리가 노력해야만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연방 하원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현역 의원 말고도 3명의 다른 한인 후보들이 더 있죠?
네, 캘리포니아 34선거구와 47선거구에서 각각 민주당 후보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데이비드 김, 데이비드 민 후보, 또 조지아 4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 중인 유진 유 후보입니다. 한국계 이민자 2세대로 이번 도전이 세 번째인 김 후보는 이민과 아동 관련 인권 변호사를 지냈고 김 후보가 도전하는 선거구는 LA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민 후보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을 지내고 있고요. 유 후보는 전 미주 한인 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연방의회가 아니라 또 각 주에서 주 상하원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들도 꽤 있다고요?
네, 주의회 선거를 비롯해서요. 시장과 시의원, 교육위원 등 지방단위에서 각급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는 전국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 됐습니다. 50여 명이 되는데요. 주 하원 선거에 도전한 한인은 1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워싱턴 32선거구에서는 신디 류 민주당 주 하원의원이, 뉴욕 40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론 김 주 하원의원이 각각 8선과 7선에 도전합니다.
네.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하원의원을 지낸 최석호 공화당 후보가 37선거구 주 상원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연방과 주 상하원 선거 관전 포인트와 주요 한인 후보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않을 거라고 토머스 컨트리맨 미 군축협회 이사장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 대행을 지낸 컨트리맨 이사장은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한이 3국 공조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한 미국을 위한 국가안보지도자협회 운영위원인 컨트리맨 이사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8월 전당대회 연설에서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강조하는 대로 젊은 수장으로서 북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지 궁금합니다.
Let me first say that although I've had many jobs and many affiliations
먼저 저는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일 뿐이며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페인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 수락 연설에서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김정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미국을 위한 국가안보지도자협회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총리보다 독재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그가 미국의 동맹국들과 그들의 지도자들보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김정은과 같은 사람들과 더 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구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연애 정책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최고위급 만남을 시도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시도한 일이라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목표를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과 안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북한과 어떤 주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북 사이에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길 바랍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2024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란 장기적 목표가 빠졌습니다. 해리스 대선 캠프 홈페이지 새로운 앞길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까요? 아니면 위협 감소에 우선 초점을 맞출까요?
I think everyone that I know of has the goal of seeing North Korea denuclearized. without nuclear weapons. It is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 없이 비핵화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목표이며 포기해서도 안 되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협 감소는 시급한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문장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강조하지 않는 논의를 북한과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라레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지난 3월 비핵화 중간 단계를 언급했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 비확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과 위협 감소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다고 보시나요?
You could pursue denuclearization, but it would be a fantasy to think you jump all the way to zero, no nuclear weapons.
북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핵무기가 전혀 없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는 두 후보 모두 자신을 강력한 후보로 내세우려는 대선 정치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합의가 있느냐는 모든 사람에게 강경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무가 없는 선거 이후 상황에서 더 나은 질문입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 명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Russia's actions in inviting North Korean troops onto its territory
러시아가 북한군을 자국 영토로 끌어들인 것은 2년 반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에 나선 이후 취한 다른 모든 행동과 마찬가지로 국제조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대응은 러시아가 점점 더 북한과 닮아가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문명화된 세계사회는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속적인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은 대부분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강력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 간 협력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강력한 3국 공조를 이어갈까요?
That's an easy question. The answer is yes. Unlike Donald Trump, Vice President Harris believes.
쉬운 질문입니다. 답은 그렇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의 가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동맹들이 무임승차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그리고 3국 간 협력은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한국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했던 것과 대조해 보십시오. 물론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의 수준에 대해 가장 우려해야 하는 것은 한국이지만 미국이 한국의 방어에 덜 헌신한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현명한 정책이 아닙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최근 미국과 한국은 2030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분담금 관련 합의사항을 그대로 유지할까요?
Again, I can't speak authoritatively, but my expectation is yes, that we have firm...
제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기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 수도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러한 약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동맹의 형태가 아닙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치적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리스 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지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면 동맹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수사를 다시 꺼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확장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계속 이어갈까요? 한국에서는 확장 억제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핵 우산의 실행을 어떻게 더 구체화할까요?
Well, it's an extraordinarily complex question. And nobody should be surprised if there is some vagueness. One of the key features.
매우 복잡한 질문입니다. 확장 억제와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핵억지의 핵심 특징 중 하나가 어느 정도의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한 것은 미한 국방관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올바른 비상계획을 세우고 함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죠. 물론 미국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려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내 일부 정치인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을 현실입니다. 요컨대 저는 미한 간 확장 억제 협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해리스 정부하에서도 미국은 동맹국, 경쟁국, 적국을 막론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떠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 대행으로부터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펼칠 한반도 정책에 대해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 내 전문가의 미 대선 전망과 이번 대선이 한반도 상황에 주는 의미와 영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강형욱 소장을 서울의 김환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선거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막판까지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관전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박빙이고 롤러코스터 같은 대선 국면입니다. 뭐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약간 앞서는 분위기였는데 아마 해리스의 어떤 선거 자금이 더 많아서 그런지 최근에 TV에서의 어떤 광고량이 많아지고 또 해리스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지금 추세면은 뭐 선거의 결과를 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주요 이슈는 크게 한 네 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낙태권, 이민 문제, 경제, 외교 정책. 외교 정책 관련해서 특히 그 중동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같은 후보는 팔레스타인이나 어떤 그 이스라엘 어떤 한쪽을 명확하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빨리 종전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뭐 중동 이슬람 이런 사람들의 표를 좀 더 많이 끌어낼 걸로 보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친이스라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전에 기반해서 종전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 이러한 전쟁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바이든의 어떤 외교 정책의 실패론이 해리스에게도 물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고요. 경제는 뭐 인플레가 상당히 잡혔다고 하지만 미국 국민들이 실감하는 그런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해리스에게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그러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민 문제야 당연히 이제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낙태권 하나, 즉 여성들의 지지를 얼마나 더 많이 잡아내느냐 이게 해리스의 어떤 그 승리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후보의 동맹관이라고 할까요? 대외정책 철학이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북핵 위협이 크게 고조된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한 동맹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가 어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그리고 이것을 동맹 체제에 기반해서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될 경우에 한미동맹은 지금과 같은 공고함이 계속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문제인데 물론 1기 때보다 동맹을 중시하는 성향이 조금 강해졌어요. 트럼프가 안보 지형이 워낙에 안 좋게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안보 지형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동맹국들이 돈을 더 많이 내라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그 비용 분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아주 강하게 압력을 가할 경우에 과연 동맹이 어느 정도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북미 대화입니다. 북미 대화에서 과연 비핵화 정책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어떤 반발,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어떤 한국 정부의 어떤 그 불만이 계속해서 고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미동맹의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후보자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뭇 다릅니다. 해리스 후보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규정하면서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고요. 또 트럼프 후보는 반면에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우면서 대화 가능성을 비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되면 아마 북미 간의 대화는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트럼프는 북한 문제 등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위협을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굳이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김정은이 위협을 고조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대가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공식적으로 북한 비핵화 정책을 미국이 포기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해리스 같은 경우에 과연 바이든처럼 북한을 전혀 상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는 어떤 군사도발 행동처럼 북한이 계속해서 ICBM을 발사하고 제7차 핵실험까지 감행을 한다면 과연 해리스가 이것을 계속 무시하고 갈 수 있겠느냐. 바이든 정부 때 정부 내에서 소위 인터림 딜, 즉 중간 단계 딜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이 고조됐을 경우에 해리스가 바이든처럼 계속 무시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과 다른 형태의 어떤 협상을 또 재개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한국 내에선 북러 군사동맹을 엄중한 안보 위협 요인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두 후보 간 접근 방식도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닌지요?
예, 트럼프는 당선된다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트럼프 캠프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다 끊겠다. 그리고 러시아가 또 종전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게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을 해서 러시아에게 해를 입히겠다. 이러한 것이 이제 큰 종전안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이 반대가 심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토, 즉 빼앗긴 우크라이나 영토를 복원해주지 않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종전안을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유럽 나토 지역에서 유럽 지역에서 좀 더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의미가 있겠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종전을 원하지만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전쟁 그리고 침략 행위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토 국가들과 함께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해리스가 됐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도 아마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북한은 어느 후보의 당선을 선호할까요? 또 그 셈법은 또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만나봤기 때문에 훨씬 더 친숙한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김정은은 어떤 협상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전략을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미 그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 합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양국 간의 어떤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반도의 어떤 그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요 세 가지거든요. 네. 근데 요 세 가지, 즉,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가 수교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어떤 평화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트럼프에게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김형욱 소장으로부터 미국 대선이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환용 기자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11월 6일 수요일 북한은 모든 지역의 대체로 맑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4도, 최고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4도입니다.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 많이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9도로 예상됩니다. 안주는 0도에서 9도, 남포 2도에서 9도입니다. 신의주는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중강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개성은 아침 최저 영상 1도에서 낮 최고 11도로 예상되고, 사리원은 영상 1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함흥 0도에서 14도로 예상되고, 원산은 아침 최저 2도에서 낮 최고 13도로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8도입니다. 끝으로 해산 지역 아침 최저 영하 7도에서 낮 최고 영상 2도로 예상되고, 삼지연 영하 13도에서 영하 4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겠고, 먼바다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맑은 가운데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2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7465, 9575, 9800으로 킬로헤츠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일 미국 전역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투표를 마감하는 곳은 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오후 6시, 가장 늦은 곳은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이후 개표가 진행되고 당선인이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은 근래 대선의 선례들에 비춰볼 때 이르면 당일 밤, 늦으면 그 다음 날인 6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보다 늦어질 수 있을 걸로 대다수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사이 초접전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대 경합주의 개표가 모두 끝나야 당선인이 누군지 알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각 주마다 투표 집계 방식이 달라서 정확히 언제쯤 최종 결과가 발표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2주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합주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은 선거 당일 밤 개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와 미시간도 다음 날인 6일 중에는 개표가 마무리될 수 있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세 곳에서는 최소한 며칠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선거 결과 예측 모델을 제시해온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선거 당일인 5일 마지막 업데이트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56%,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43%로 잡았습니다. 전날 해리스 부통령 50% 대 트럼프 후보 49%로 초박빙 양상이었는데 하루 사이 해리스 부통령은 6%포인트 뛰어오르고 트럼프 후보는 6%포인트 빠진 것입니다. 대선 전 막판의 추세를 따져볼 때 해리스 부통령의 단기적인 상승세가 계속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한 주 동안 12%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에 트럼프 후보는 12%포인트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획득 예상 선거인단 수의 중간값은 해리스 부통령이 276명으로 262명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접선거 방식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7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예측 모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당선 기준보다 6명 많고 트럼프 후보는 8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 외교장관들이 5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 병력 수천 명이 러시아에 파견됐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러시아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분쟁의 위험한 확장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런 움직임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유엔 헌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의 추가적인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들은 북러 군사협력 증가를 가장 강한 용어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이를 불법으로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러시아의 행동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탄도미사일이나 무기 사용과 관련해 북한 군인이 훈련을 받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장관들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4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헤즈볼라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정보본부는 시리아의 독립적인 정보 수집과 조율, 평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지사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다마스쿠스 인근의 시설에 공습을 단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일대에 또다시 대규모 야간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비탈리 크리치코 크이우 시장은 5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부대가 크이우 북서부 오볼론스키 상공에서 러시아의 무인 항공기 드론 등을 격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크이우 남부에서도 방공체계가 가동됐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